모두 목회하고 계시고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저 첫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제 경험을 살려서 한 말씀, 인사 말씀 전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 생활해 가는 가운데 목사님들을 이렇게 턱 대하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10년을 계속해서 목회를 하셨으면 저는 그 목사님 앞에는 무조건 머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깍듯이 모십니다. 에코가 좀 들리는데 볼륨을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예. 제 본래 음성이 조그만 하지만 나중에 커지니까 염려 마시고 중요한 대목은 크게 얘기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목은 좀 적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너무 볼륨을 올리면 에코가 들리는데 예, 내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람이니까 이 마이크에 적응을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참 훨씬 좋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뒤에 깨달은 사실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쫓겨나지 않고 계속 목회를 했다면 그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귀신 다 됐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매일 똑같은 사람 놓고 인도하죠. 주일 설교 인도하죠. 수요일 저녁, 금요일, 게다가 장례, 결혼식, 무슨 잔치에 가서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10년 동안을 쏟아놓았다면 그리고도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무조건 그 사람은 사람 아니고 귀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뵙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거기 얼마나 계셨어요? 10년째입니다. 계속해서 10년 계셨어요? 그럼 그냥 그 다음엔 그저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머리를 90도 각도로 꼭 제가 인사를 드리고, 살려주십시오. 그런 목사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게 있어요?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 교회가 뭐 계속해서 부흥해서 큰 교회가 돼 가든, 아니면 까무락까무락 꺼져가든 상관없어요. 그 교회에서 10년 버티고 있었다면 귀신 다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가운데 제가 그렇게 절을 하고 가서 엎드려서 귀신님 하고 받들만한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신가 한번 봅시다요.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담임 목사 하여튼 주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사람들. 예, 귀신들이 여기 많네. 귀신들이 아주 많아요. 예.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제 평생 목회를 14년 꼭 했습니다. 근데 처음 목회 1년 하다가 물론 쫓겨난 건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한 게 2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5년 그 다음에 이제 6년 대개 이렇게 해서 합해서 14년간 제가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한이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 버티지 못했던 게 그냥 한이 돼서 여러분 앞에 한풀이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못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학교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또 뭐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불가불 사의를 표명하고 옮겨 다녔다가 결국은 지금 제가 여러분 다 소개받은 것처럼 연세대학의 신과대학 교수로 쭉 지금 평생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먼저 전해드리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교회에 오래 계시는 게 참 좋다. 그렇게 하려면 보통 준비를 해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해서 그는 그 교회 지도자이시다. 뭐 세상에 지도자 많은데 한 교회에 10년 이상 있어야 그 지도자지. 그러지 않으면 지도자가 못 된다. 그렇다면 저는 지도자가 못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도자가 못 되는 사람이 지도자 훈련에 와서 강의할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죄송스럽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 첫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 자신이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목회 지도자가 된다, 목회 대성한다, 뭐 대성이 아니라 그냥 목회 착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21세기의 목회자는 다만의 목회자가 아니라 그분은 신학자다. 자, 그렇게 명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연세대학 신과대학 학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해 드릴 만한 자격도 있는 겁니다. 아주 툭 터놓고 같이 얘기해 볼 때, 대학의 교수들로서의 신학자는 20세기를 끝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다가오는 시대는 정보시대고 현장 확인 시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는 분들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하는 first hand information collector가 제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신학자가 강의를 하면 목사님들이나 목회자가 될 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받아쓰고 그걸 외우고 그래가지고 졸업해서 교회에 나가서 그것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은 가르친 대로 잘하면 목회가 잘 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는 신학자가 왕자연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가고 있고 이미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한테 무슨 강의를 들어서 목회를 잘할 거다 하는 얘기는 그건 벌써 착각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저도 신학생으로서 모범생이었어요. 쭉 1등을 했었고 그래서 철저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배운 그대로 가서 목회를 시작했더니 떡을 치게 됐어요. 말도 안 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배운 거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뛰었더니 그대로 했더니 매주 교인들이 줄어. 게다가 그 교인들이 설교 때마다 졸아. 하루는 말해요. 자고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 아주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오늘도 주일 아침인데 일어나서 교인들을 보면 교인들이 또 조금 더 줄었을 거고 오늘도 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면 교인들은 더 졸고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등짝에서 땀이 졸졸 흐르고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말해요. 장로님들한테 말 밀어둬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이 성경책 딱 한 권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단판을 칩시다. 제가 인류대학의 1등생이고 신학생으로서도 모범생이었는데 제가 목회에 실패하면 이게 무슨 꼴이 됩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제 간에는 하느라고도 했어요. 끝끝내 응답이 안 와서 다시 교회에 찾아가서 장로님한테 말미를 더 얻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데 마지막 날에 두 번째 하루 전날이었겠죠. 응답이 제게 왔어요.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읽어라. 네가 그동안 읽을 때는 이성을 가지고 읽었다면 이번에는 spirit, 영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렴.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기 시작하는데 영성을 가지고 읽으라 하기 때문에 영적인 단어만 나오면 전부 빨간 줄을 쳤어요. 네. 성신이든 성령이든 그냥 신이든 무슨 뭐 특히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과 같이 연결시켜서 읽으면서 로아하고 바람소리만 나도 죽었어요. 왜냐면 그것도 영성이니까 숨소리만 나도 죽고 또 신약에 가서는 뭐 푸뉴마 하면 뭐서 그냥 푹구구 뭐 하여튼 그래서 죽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고 그 산에서 내려가서 목회를 계속 하는데 내려갈 때 성경을 쭉 펴서 쭉 하니까 성경이 새빨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말씀은 성령과 함께 비빔밥이 되어 있어서 쓰여진 책이로구나.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경 연구를 저 혼자 했어요. 아주 다시 시작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검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읽고 2장 읽으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거를 포착하고 알아내고 연구하고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장을 읽었는데 저는 저 자신의 자질, 지도력 개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내가 훌륭한 신학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야 살아 움직이는 신학자지 목회는 죽을 쓰고 떡을 치고 낙제생이 신학자가 돼서 신학대학 교수가 되면 무슨 꼴이냐 이게. 목회 실패하고 신학교수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고 참 목회로서 지도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게 연륜이 쌓여서 그걸 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치면 내가 혹시 신학대학의 선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몇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읽었어요. 하나는 영성으로 읽는다. 또 하나는 도대체 나 자신 내가 누구냐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자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창세기 1장을 쭉 읽고 난 뒤에 성경을 떡 덮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굽니까? 본래 나는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고요.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훌륭한 지도자는 세상을 이겨야지만 세상을 이기기 전에 자기와의 투쟁에서 자기를 이겨야 돼. 그런 사람이 지도자 아니겠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뇌리를 뚫고 지나가는 섬광 같은 빛이 휙 지나가면서 이 창세기 1장이 새로운 의미로 제게 주어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본래 나는 누구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교회를 찾아와요. 목사님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나는 고주망태의 수군입니다. 뭐 이렇게도 오고 사업 망해서 이제는 완전히 갔습니다. 폐인입니다. 하고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뭐라고 첫 번째 묻느냐면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이제부터 다시 살아야겠다. 그러고 찾아온다고요. 그럴 때 대체로 많은 목사님들이 너는 죄인이라 그렇게 일러줘요. 맞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맞고 목회학적으로도 맞고 성서학적으로도 맞아요. 딱 하나 틀려요. 순서가 틀렸어요. 만일 기독교를 향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하고 물어왔을 때 죄인이라고 첫 번째 얘기하면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이 정말로 세 가지만 맞지 않고 네 가지째 마저 맞았다면 성경 제일 처음에 펴서 읽으면 너는 죄인이라 그런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할 텐데 성경 맨 먼저 펴서 읽어가면서 나는 누구냐 하고 묻기 시작해서 읽기 시작했더니 너는 죄인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제 자신이 내가 누구냐고 나 자신에 대해서 물으면서 성경을 읽어갔더니 첫 번째 답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 제가 누군지 아세요? 1.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고 얼굴이 뇌라고 딜빌하지만 제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는데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인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닮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자꾸 했더니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면 그 김준기 그 건방지다 말이야. 지가 하나님 닮았다고 하더라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만났어요. 일부러. 너는 성경은 안 믿니? 믿는데. 성경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니? 자기 형상대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만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냐? 기독교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찾을 때 제일 첫 번째 내세울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닮은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라.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긍심을 가지라는 게, 자부심을 가지라는 게, 자존심을 가지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self-esteem이라고 해요. self-respect라고 해요. 아니면 self-confidence라고 해요. 자존심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긍심은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날 미국이 휘청거립니다. 미국이 long recession이라고 그래요. 긴 그 침체기를 거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휘청거려요. 제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미국에 자주 가요. 무슨 세미나나 강연차. 가서 미국의 지성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해요. 도대체 왜 미국이 뭐냐 하고 묻는다고.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국이 self-esteem을 잃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특히 지도자들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자긍심을 잃었다는 거다. 왜냐면 원래 미국이 생겨나기를 그 자존심 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왜? 영국서 퓨리탄들이 건너오면서 자유와 독립과 자존을 위해서 미국 땅에 도착해서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맨날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해내고 말겠다. 나는 해내고 말겠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제일 가는 국가가 되고 200년 동안 지내면서 어느 나라하고 경쟁을 해서 접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미국이 한꺼번에 진 적이 있었어요. 그 어디냐? 베트남 전쟁에 가서 왕창 온 백성이 다 졌어요. 자존심 완전히 작살을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 병을 앓고 있어요. 자존심 상한 병. 근데 그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견뎌내려고 레이건 대통령과 더불어 아직도 우리는 건재하다는 걸 보였다고. 근데 웬걸? 그러는 동안에 이번에 어떻게 해? 일본하고 경쟁을 해서 테크놀로지를 졌고, 돈 장사하는데 졌고, 자동차 장사하는데 졌고, 심지어는 컴퓨터에도 졌고, 몽졸이 다 지금한 거예요. 남은 건 무기 경쟁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성들이 전부 어떻게 자존심 상했고 자긍심 잃었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해서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진짜 지도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자긍심과 자신감에 충천해 있어야 그런 지도자가 돼. 지가 빌빌하면서 어떻게 남을 이끌어가? 그리고 진짜 지도자는 뭐냐? 빌빌하는 사람 힘차게 만들고 자신 없는 사람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하고 가르치고 끌고 가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자긍심을 찾아야 할 텐데 어디서 찾아? 맨날 목사님들은 내 죄를 알렸다고 딱 닥치면서 회개하자고 하고 자꾸만 그래. 물론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먼저 나는 하나님 닮은 존재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구실을 못해서 잘못했어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지. 죄인이라고 하고 갈겨놓고는 다시 살아나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방법론을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세요?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아, 이창훈 우리 아, 바둑 잘 두는 어린애, 6단인데, 이번에 세계 재패를 또 했어요. 지난번에는 인해봉이 오고 해서 완전히 이겼고, 이번에는 조치훈이를 3대0으로 꺾어서 완전히 세계 재패를 했는데, 이 바둑, 저는 바둑을 좀 둡니다. 근데 그 바둑의 세계를 보면 말이에요. 재밌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바둑돌을 놔도 순서가 바뀌면 져요.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의 목회도 같은 자리에 같은 것 같다 얘기해도 순서가 바뀌는 게 헛소리가 돼. 그래서 제가 성경 이렇게 연구하고 검토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창세기 1장이 1절에 이 말이 있고 그 순서가 이렇게 전개되는지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면 용기 백배해서 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네가 나 닮았다는 것만큼은 잊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서 본래 나는 누구냐의 첫 번째 답은 본래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더 깊이 파고들어가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를 예배할지만 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닮았다는 것이 무슨 얼굴이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이 인정하자는 게 나는 육체적인 존재예요. 나는 정신적인 존재예요. 나는 감성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나는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존재고 육체적인 존재고 감성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삶을 실패해요.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로서의 지도자라는 역할 중에 지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육체적인 거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영적인 지도자라는 그 의식이 빠지면 그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공한 목사를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이라는 게 뭐 육체가 있어요? 그냥 영어로 똘똘 뭉친 게 귀신이지. 뭐 귀신의 플러스 사인이 그게 천사들이고 귀신의 마이너스 사인이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은 첫째, 나는 하나님 닮은 존재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야. 제가 열 가지 설명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그런데 당신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새롭다는 거라.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1절에서 3절을 가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빛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제일 먼저 창조된 게 뭐예요? 빛. 빛이 아니에요. 빛.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틀렸어요. 그 틀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성경 안에 요한복음 필자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 요한복음 필자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써내려가는 까닭은 창세기 1장 1절서 3절까지의 주석을 한 거라 다른 게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는 거예요. 그럼 태초에 빛이 맨 먼저 생겼다. 창세기의 1장에 그렇게 써있는데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뭐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주장하는데 어떤 게 맞았어요? 둘 다 맞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읽어 성경을. 거기 문제가 있다고.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랬다고. 진짜는 뭐예요? 그 가라사대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스킵한다고. 그 말이 중요하다고요.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말한단 말이 가라사대로 살짝 감춰져 버리고 말하고 빛만 있으라니까 빛이 제일 먼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짜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말씀을 듣는 상대자가 있어서 그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 맞다 이게. 말씀이라는 건 뭐냐? 요새 말로 말하면 그래서 제 신학책의 1장 1절을 뭐라고 쓰는지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런 신학책은 읽으면 정말 목회 잘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그 얘기를 선포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끝장이다. 관계 도입.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관계 도입이 제대로 된 사람은 대인관계 형통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끔 말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빼딱해서 서로 말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깨져.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서 알랑방구 다 껴. 그것도 사주고 말이야. 아주 불편하거든요.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불편해. 야, 우리 화해하자. 우리 집사람 더 열어가지고 말이야. 아, 너 알지. 나 불편하지, 너. 그래서 나한테 괜히 알랑방구 껴서 이번에 나 말도 안 하고 나 아주 혼좀 내줄래. 제가 아무리 알랑방구를 치고 해도 말이야. 그냥 끄떡도 안 해.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주 간단해. 모든 관계는 나와의 관계에서부터야. 네가 나하고 관계가 빼딱하니까 네 마누라하고 관계도 빼딱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관계도 빼딱하고 교수 사이도 빼딱하고 좌충우돌 해가고 어떤 회사 나가는 사람이 그저 돌아가면서 다 관계라는 관계는 다 깨져.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무리 애써보세요. 되나? 안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거라. 삐뚤어진 관계를 올바로 해놓으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목회 아무리 잘하고 설교 아무리 잘해도 그저 장로들하고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 나가야 돼. 훌륭한 지도자는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해요. 특히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아주 원만한 법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는 장로 뭐 몇 사람 안 되는데 내가 다 쥐고 흔들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꼭 그 장로님들한테 뒷발질을 당해서 언젠가는 결국 그 장로님들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게 그걸 제대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열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거 좀 벗어도 되겠어요? 이게 뭐 예배겠어요? 강의니까 이거 좀 벗고 합시다. 아 그리고 저는 선풍기는 제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호흡기에 장애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좀 벗고 뭐 좀 빨리 얘기합시다. 빨리.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오래간만에 여러분 만나니까 뭐 또 만나겠어요? 오늘 만나고 또 이제 한 몇 년 후에 다시 만날지 어쩔지 모를 텐데 그냥 확 쏟아놓고 말죠 뭐.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에 대성할 뿐 아니라 목회로 하면서 하시면서 반드시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서 그래요. 근데 목회하면서 지도자가 된다, 대가가 된다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해서 제대로 배우는 사람밖에 없다고 해. 이 성경이 2300년 동안 쓰여졌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70인데 성경 가지고 한평생 씨름하면 보람 있는 삶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데모니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봤더니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단도 직입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거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라. 이 관계 제대로.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서에 가장 좋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평생 머리가 좋아서 일찍부터 대성했지만, 한 번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 이게. 바람도 튀고, 뭐, 앞에 못한 짓도 없었어요. 나중에 뭐, 내가 정말로 평안을 얻었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외에는 평안이 없었노라,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전에는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이게.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존재지 뭐. 그렇잖아요. 1.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 닮은 존재다. 둘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그 둘이 형성되면 그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해? 하나님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제일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7번이나 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 과정 속에서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신이 좋다라고 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세상 보고 좋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먼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말해요. 미국에서 14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게 오래 공부했죠.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돌아와서 모교에 다시 왔었어요. 제가 1967년에 연세대에서 쭉 가르치다가 미국 가서 14년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쭉 가르치는데 미국에서 14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제가 14년 공부하고 14년 목회했어요. 그리고 지금 15년째 가르쳐요. 그래서 결국은 제 인생 34년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요. 근데 미국 14년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나와서 혼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미국 14년 동안 살면서 배운 게 뭐냐? 배운 게 딱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매사에 첫 번째 좋게 먼저 생각한다. 그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신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정신이 파고 들어왔더니 그게 어디 정신이냐면 창세기 1장 정신이라. 창세기 1장이 뭐냐면 뭐든지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먼저 하셨어.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말이에요, 요새 학장이 되니까 사람을 쓰게 되고 사람과 접촉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가지고 학장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뭐든지 하자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세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안 된다 하더라도 해보죠. 해보고 안 됐을 때 목사님 안 되는만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오는 놈하고는 일을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말해요. 처음부터 안 된대. 그죠? 목사님이 주장하면 더 안 된대. 그런 사람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를 가서 알랑방귀에서 끌어들이려고 할 거 없어요. 그건 좀 도와둬야 돼요. 한 7년 놔둘 자리가 있고 한 4년 놔둬야 할 자리가 있고 이 목사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턱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서 치냐면 한 2, 3개월 남은 사람한테 툭 치고 거두드리고 툭 치고 거두드리고 그래야 그 성공하는 목회. 어떤 사람은 목회 실패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10년 돼야 건드려야 떨어질 사람을 지금부터 따라다니면서 끌고 애만 쓰고 그래서 몇 사람 못 모아놓고 그냥 헉 하고 마는 거라. 이걸 뭐라 하냐면 영적 안목이 있다고 하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하는 게 지도자가. 그래서 본벌써 사람 말에게 보면 압니다. 아, 이건 3년짜리구나. 한 3년 더 기다려야겠다. 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서 고주망태가 돼도 놔두고, 어? 그러다 뭐 간 시려먹고 났는데 간이 좀 이상해졌다 하면 그건 가까워 온 거라. 아, 뭐 그런 걸 좀 봐야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다는데 왜 우리가 나쁘다고 하냐고요? 이 세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진짜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좋다고 먼저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셨어요. 나는 본래 어떤 존재냐? 뭐든지 보고 처음에 좋은 점을 먼저 추측한다. 나쁜 점이 있을 때는 감춰준다. 그리고 그것을 잘 고쳐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가 말해요. 저희 집에 아버님이 계신데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신앙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지 뭐. 저희 아버지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데 제가 제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제 자식이 제가 죽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같이 훌륭한 신앙인은 없다 그렇게 제가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이런 소리를 들겠지. 우리 아버지처럼 막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마주 못 봤다. 뭐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제일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아들을 향해서 제가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처럼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못 봤지. 내가 그거 딱 듣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 우리 목사님 강의 잘하시. 분석력이 있고 뭐 암짝이 소용없어요. 듣고 싶으면 딱 한마디. 우리 목사님 참 그 기도 하나만큼은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셔. 내가 머리도 나보다 나쁘고 뭐도 뭐 얼굴 생긴 것도 나보다 못생기고 뭐 하지만 그냥 반 기도하는 데는 나는 할 수 없어. 무릎을 나도 같이 꿇어야지. 이런 소리 들을 때 그 사람 뭐예요? 지도자가 되는 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비결 속에 가장 귀한 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데 결과가 뭐냐? 내가 영안이 떠가지고 너 죄 짓는 거 봤어. 너는 무슨 죄를 졌지? 너는 뭐지? 이런 버스터건 지도자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는 한번 이래요. 저를 붙들고 거 중기야. 중기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중기야. 예. 저를 또 쓸어 안고 말해. 너 말이야. 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 한 평생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근데 너가 내가 하나 부탁이 있어. 한 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난다. 그런데 말이야.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찾아보라. 그리고 그 좋은 점을 발견하면 아무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게 칭찬하는 것 같아서 틀렸어.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야, 너 이 점이 참 좋다. 난 그런 점이 없는데 너 이 점이 참 좋다.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라고 바빠가지고 자기의 장점을 잊어버리고 산다. 세상에 사람 쳐놓고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딨나 말이야. 다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단점을 먼저 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너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만 보고 그 장점을 몰래 그 사람한테 일깨워주라. 사람들은 세상 사는데 힘들어서 자기의 장점을 잊어버리고 자기 단점 가지고 씨름하다가 죽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장점을 일깨워주면 그 사람이 그 장점을 잘 살려서 훌륭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어가고요. 그러고서 대인관계를 원만히 해가면서 살라. 알겠지?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40이 넘어서야 그게 무슨 일이냐.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일곱 번씩 반복하면서 너희들도 매사를 보고 먼저 좋은 걸 보고 좋다고 먼저 얘기했다는 게 나쁜 거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게 있다 이거 있지만 그걸 꼭 참고 좋은 걸 먼저 얘기하고 나쁜 건 나중에 얘기하는 게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제대로 맞춰가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와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깨워요. 어떤 사람 잠 깨면 말이에요. 피로 먹을 좀 오래가면 잘 나오는데 이게 잠을 이게 좀 더 자게 좀 놔둬. 자기 마누라한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다음 뭐예요? 하루 종일 빌어먹을 짓만 생긴다고.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실험해보세요. 실험해보세요. 아, 집사람을 깨는 거라. 깨면 어떻게 해? 고마워.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야 하는데. 잘 깨워졌어. 그럼 어떻게 해? 하루 종일 고마울 일만 생겨. 아, 실습해보세요, 실습. 제가 오늘 일어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워 그랬어요. 그 첫마디가 당신의 기도예요. 첫마디가. 그래서 그게 제일 잘 이루어져.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오니까 고마울 일만. 아니, 제가 무슨 재주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 올라서면서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제 얘기를 들어주시니까 고맙고.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몇 십만, 몇 백만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강의를 해요? 제가 죽었다 살아나도 이런 자리에 와서 강의할 자격은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왜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냐? 하루 종일 오늘 감사할 거예요, 저는요. 왜? 자, 그러할 때 제가 첫마디가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하루 종일 고마울 일만 생기게 해줄게. 그거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거라. 마누라가 깰 때 고마워. 아니, 마누라가 깰 때, you know, you are beautiful. 아, 이거 영어를 한번 배웠으면 그런 데 써먹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뷰티풀한 여자만 만나. 진짜예요, 진짜. 제가 하루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깨워요. 그래서 제가, No, you are beautiful 그랬다고요, 영어로. 영어 그거 통역해야 돼요? 다 알죠? 아, 그랬더니, 아, 그날 이화대학을 가게 돼. 그래서 이화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돼. 아, 이화대학에 이쁜 여학생들이 그냥 수없이 만나게 돼. 어,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창세기 첫 장에 읽어보니까 나는 본래 누구냐? 창세기가 창조의 섭리를, 그 경륜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속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도대체 나 자신은 누구냐? 본래 나는 누구냐? 하고 물으면서 읽었더니 그 답이 나오는데 영원 무궁한 그 진리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읽어가면서 보니까 거기 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어떻게 복을 주셨다는 거라. 그러나 나는 본래 누구예요? 복받은 존재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뭘 쓰세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저를 말하면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성경책만 하나 딱 끼고 저는 어딜 가든지 이거 끼고 가. 만사형통. 비행기를 타도 꼭 이거 가지고 와. 이거 가세요. 이거면 다 한다고.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복이 내려. 근데 제가 많은 사람하고 상담을 하는데, 특히 여자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여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저같이 복 없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복이 없는 여자래. 아, 근데 왜 그렇게 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보세요. 결혼이라고 했는데, 이제 6년째 사는데, 애가 둘이나 있는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살았다가지고 다시 돌아오질 않는데, 남편이 도망갔대요. 당신 왜 남편이 도망갔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그저 말끝마다, 제가 복이 없어 그렇죠. 제가 복이 없는 자, 오죽하면 남편이 도망갔겠습니까? 자꾸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 남편이 뭐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저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난 뒤에, 아, 당신 정말 복 없는 여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나한테 물어요. 왜 자기가 복이 없는 여자인가. 네. 까꿀로 제가 물었던 걸 자기가 물어. 그때 제가 답을 줬죠. 여보세요. 내가 당신 남편이라도 나도 당신 놔두고 도망가겠어. 맨날 복 없는 여자, 복 없는 여자 하니까 누가 복 없는 여자하고 삽니까? 그럼 나도 복이 달아나는데. 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남편 찾아옵니까? 당신이 복이 있다고 자랑을 하시오. 모든 게 복이 아닙니까? 이게 당신이 복 없는 여자 할 때마다 사탄이 따라다니면서 아멘, 아멘 해서 복이 없는 게 이루어져요. 왜 하필이면 말을 그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그렇게 삐뚤어서 반대로만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결국은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 그럼 그거부터 믿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나는 복 있는 남자다. 나는 엄청나게 복받은 목사다. 아, 그래야 그게 가능성이 있지. 나는 복이 없어서 시골교회 뭐 어쩌고. 시골교회가 어때서 그래? 그래서 서울교회 사람들 다 병들었어요. 이 공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안목을 열어서 보면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교회 사람들. 교회장님 불러대세요. 온누리 교회. 불러대세요. 저 베델 교회. 불러대세요. 저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 다 병들었다고요. 내가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 교회 갔거든. 가서 설교했거든. 왜? 왜 저를 부릅니까? 했더니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병들어서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와이가 있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경치 좋고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작부터 가시지. 왜 이제 가시냐. 농담이 농담.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는 거라. 왜냐면 성경을 다시 읽으면, 신학자들이 가르쳐 준 성경 스타일은 뭐, 그건 꼭 필요한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무슨 뭐, 고고학적으로 검토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다 해. 히브리어도 잘하고, 히라보도 다 잘하고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런 거는 다 뭐에다가 쓰냐? reference. 참고로 하시고, 진짜 내가 내 목회를 시작할 때는, 아무 참고서 필요 없고 딱 지켜놓고 이 성경만 딱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엔 visualize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상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상화하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visualize를 하면서 그 성경을 다시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의 말씀이 다만의 말씀성이 아니라 영성이 같이 해서 말씀의 이성과, 말씀 자체는 이성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근데 그 속에 본래 그것이 생겨날 때 영성이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과 영성이 같이 작용을 해서 다시 현장감 있게 제 프로젝트, 제 영상화해서 제 앞에 이렇게 휙 전개돼요. 그걸 입체적으로 포착하려는 거예요. 그걸 입체적으로 포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기밖에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스타일이라 남의 걸 흉내내서 안 됩니다. 남의 건 다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거를 개발해서 일을 해나가.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 훌륭한 신학자라고 해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21세기의 시대는 목회자가 신학자가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목회자가 가장 현장감에 펄펄 뛰는 현장에서 뛰고 있어요. 그럼 신학자는 뭐 하려는 거냐? 신학자는 파출부라고요. 목사님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해가는데 쭉쭉 해가면서 사건을 일으켜요. 무슨 사건이야? 신앙사건이. 목회자라는 것은 신앙사건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게 하는 거. 그래서 사건이 이렇게 쭉쭉 가면 자꾸 교인들은 들어가고 교회는 융숭해지고 성장해 가는데 목사가 무슨 시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정리해요? 그 정리할 사람 필요할까요? 막말로 얘기하면 잔치하고 하는데 설거지할 사람 필요할까요? 설거지 누구 시키는 거예요? 파출부 시키는 거죠. 뭐 신과대학에 교수들 와서 설거지 좀 해. 정리 좀 해봐. 내가 막 바빠서 안 되겠어.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 뛰는 거라. 신학자는 와서 설거지해서 정리해서 노트 정리 다 해서 비디오에다가 다 정리해서 나중에 목사님 피곤하실 때 그만 좀 비디오를 틀어주고 아니면 컴퓨터로 보여주고 이게 이래서 이래서 당신이 지금 한 것은 이래서 이게 잘 좋은 점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좀 어려운 점들 앞에 이런 점은 보완하십시오. 설교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그 참고로 오케이 내 참고로 들었어. 그럼 너 가. 앞으로 21세기는 신학자는 리소스 퍼슨이고 목회자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의 최첨단을 걷는 아방가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는 진짜 신학자인데 그 진짜 신학자의 이름은 뭐냐? 민초 신학자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은 다 민초 신학자가 되게. 훌륭한 목회자는 신학자가 되고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감과 정보 정확성을 같이 양손에 오른손 왼손 가지고 뛰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 first material, 가장 중요한 제1차 자료라고요. 신학자는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요. 옛날에는 대신학자 칼 바르트나 폴 티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혼자 탁상에서 생각하다가 어쩌고 하면 그게 다 돼.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갔어요. 오늘 빨트 배우고 틸릭 배워가지고 목회 잘한다는 거 특히 한국 목회 어른도 없다고요. 사실 뭐 빨트가 목회 실패했죠. 14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10세 사람이나 죽여놨대요. 내가 조사해봤다고요. 그 전부 그럼 교인이 36명이래. 10세 사람이 50명이었다가 10세 사람이 줄어서 36명이래. 14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 배웠으면 뭐래? 막말로 해서 말해. 예, 제대로 당신이, 아, 그거는 독일에서는 필요한 신분이고, 세계 신학자로서는 대단했어요. 근데 뭐야? 19세기 말 옆 20세기 초의 신학자지. 지금 우리는 뭐야? 21세기가 7년 후에 닥치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돼. 지금 나간 소리는, 지금 성령의 바람이 벌써 한국을 지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터치다운하고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죠. 아주 완전히 싹 쓸고 가면 어떨 거예요. 우린 그때 뭐 피보는 거죠. 네? 한참 부러졌을 때 한국서 은혜 못 받으면 세계에서 은혜 받을 데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회 자부심 아니에요? 그럼 그걸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먼저 인사이트를 가지고 멀리 보고 그리고 기계가 꽉 차서 말해요. 목사님들이 훌륭한 요새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뭐야? 그 신학자한테서 뭐 배울 게 있느냐고 아 선생님 무슨 책 좀 책 이상은 어디 가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썼는데 말이에요. 박사학위 논문 썼는데 4년 걸렸는데 4년 동안 제 평생에 성경을 제일 안 읽었어요. 그럼 그 박사학위 갖다 뭐 할 겁니까? 성경과 가장 멀어 있을 때 쓴 것은 학문에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현실에는 아주 제로라고요. 새로운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민초 신학자입니다. 내가 이제 만나면 아 신학자이시고 훌륭한 목회자이시고 그 두 마디를 들을 때 여러분은 뭐예요? 진짜 리더십을 발휘한 목회자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데 불륨을 잘 알아서 설거지해 줍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해가는 사람들 것 정리해서 제가 저한테 대입시켜서 자기 시험을 거친 재료로 여러분 앞에 내놓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간단히 정리해서 다른 각도로 들여다봤더니 나 자신의 본래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잘 드러나더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요? 나는 하나님 돌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 누가 뭐래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 이럴 때 자신감이 생기죠. 누가 뭐래도 나는 매사에 좋다. 어떤 교인이 내 욕을 해도 좋다. 욕 얼마나 하나 보자 말이야. 창세기 11장 12장 넘어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면 간다 그랬어. 뭐라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줘? 복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을 하면 계속해서 해보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니? 네가 나를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아. 네가 나를 복을 베풀면 네가 복을 받아. 둘 중에 하나 너 뭐 하고 싶으니? 마음대로 하라.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 갈 때 꼭 한마디 하고 해. 여러분들 제 강의하고 난 뒤에 아이 그 병신 같은 강의 그것도 강의라고 해. 그런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왜 성경을 그랬어요? 제 강의하면 저 어떻게 돼? 야, 그 친구 참 복 받은 놈이로구나. 그러라고요. 그럼 당신한테 그 복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의 축복은 쓰리쿠션으로 주지 직접 주시지 않는다. 정말 보세요. 저는 말이 아주 좋아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뭐라 다른 사람들 기도하면 참 무릎 꿇고 절절매요. 그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어낸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거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당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언약을 하셨죠. 약속하신 거 지키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아주 짧은데. 느헤미야의 기도 그래. 그래서 제가 혼자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느헤미야의 기도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데.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고단 말이 진짜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포로로 가서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그 포로의 3대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라. 당당하죠. 왜 그 기도가 당당해?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 비굴해. 왜? 우리 새끼 합격되게 해달라는 거라. 그 새끼는 합격되면 안 되는 놈인데 자꾸 합격시키라는 거라. 그러니까 비굴하지. 그러니까 돈들이 되지. 권력 갖다 걸어붙이고. 이번에 그런 사람 다 당하는 거라. 아니 지 아들 잘 되고 싶으면 아주 간단해.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예요?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당당해? 아버지, 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말해요.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 한 말해서 나한테 손해 없으니까. 아,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당당한 기도를 배웠어요. 아,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나 잘되게 해주죠. 하면 약해질 수밖에. 저 사람 잘되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쓰리 쿠션으로 네 자식 잘돼. 아, 이상해요, 이상해요. 전 제 평생 한 번도 제 자식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남의 자식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더니 저희 자식은 저절로 잘 되네. 이번에도 전교에서 1등을 했대요. 뭐 의과대학 명예로 하는 잘 들어갔어요. 전 자랑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지. 내가 그 자식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를 못 해봤어요. 왜? 남의 자식 기도하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꼭 들이쿠션으로 돌려서 주시더라고. 이게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도 남을 위해서 그 중에서 한 놈은 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서로 망하는 거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석해 드릴 수 없잖아요. 하려면 제가 다 해요. 뭐 어디 못 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이 칠판 가지고 방법론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라. 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스스로 고기 잡지 맨날 고기 배달을 해? 그럼 나는 배달꾼이고 기껏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 이게 다 진짜가 아니고 뭐냐? 이게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라. 이거 보라. 이거 이렇지 않더냐?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지만 이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그림 그려드려서 진짜 본론의 알맹이를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물러갈 텐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말이에요. 네.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한 게 뭐냐.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했어요. 참 이건 한국 교회사에 남을 중요한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이에요. 한국에 제일 먼저 돌아와서 미국에서 목회했던 그 센티멘탈리즘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별 재미가 없어. 콜 얘기들 모아놓고 말 대문화 많이 하는 자식들 내놓고서 뭐 가르쳐봤자 대문밖에 더 하겠어요. 이거 언제 처리나. 이거 한 20년 있어야 처리날 텐데 말이야. 지금 가르쳐야 하니까 이게 죽겠다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그래도 뭐 내 영에 살지는 일도 하나 하고도 싶고 말이야. 남을 위해서도 하고 싶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15년 전에 한국 나와서 죽으라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야, 너 미국서 목회에서 장기 한번 발표. 제가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우습게 해도 개척교회도 했고, 무슨, 저 교회도 하나 만들고, 별별 다 해봤는데, 너 개척할 때 너 어떻게 시작했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거 한번 해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성경 공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 인도해달래요. 가봤더니, 부부가 7쌍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 부부 7쌍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게 15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대한민국에 성경 공부 바람에 불을 댕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베델 성경 공부, 트리니티 성경 공부, 무슨, 뭐, 내비게이터가 들어왔고, 뭐, 별별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제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 성경 공부를 잘하게 했으면 됐지 뭐예요. 제가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그 성경 공부 그룹이 지금 1800가정이 1800카풀이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흩어지질 않아. 그래서 모여서 이번에 회관을 세웠어요. 회관을 어디다 세우느냐. 세워도 배짱 좋게 청와대 옆에다 딱 세웠어요. 절대로 거기다 집 못 짓는데 거기다 제가 땅을 떡 샀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잘못 샀습니다. 왜냐면 집 한 채 샀거든 처음에. 왜냐면 맨날 이사만 다니니까 사무실에. 샀더니 잘못 샀는데 그건 집 질 수 없는 땅이에요. 그건 초가집 같은 거 하나 샀는데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자꾸 거기 사라는 거라. 그 옆에 딱 붙은 또 땅이 집이 하나 또. 왜냐면 그때는 집이 안 팔려. 똥값이 너도 가져가라 나도 가져가라 뭐 이렇게 돈 주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라. 얼마 드릴까요? 그냥 뭐 알아서 내고 가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가장 싼 땅이 거기에요. 청와대 바로 옆에. 그 주인은 다 안가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수리도 못해. 왜냐면 수리하려면 수리 집수리하는 사람이 말할 때 집수리하는 사람은 신원조회해야 돼. 그냥 그건 뭐 집수리도 못하고 다 사그러져 가는 거 이 집들이 저 기와집 거 저기 이게 툭 치면 기둥이 빠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거 또 한 채 샀어. 나란히. 뭐 똥값이라. 배짱 좋게 그걸 싹 헐어내고 거기다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밀어넣더니 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안 된다는 거야. 아, 왜 법엔 있는데 안 되냐고 해서 슬슬 쪼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는 기도로 쪼으니까. 낮에 영 청와대에서 오케이 집 지라. 집을 짓는 거라. 지어놨어요. 주차장이 있어야지. 주차장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안가를 다 때려부시고 주차장하고 안가를 다 때려부시고 공원 만들고 그 집을 가운데다 딱 놔두고 공원 주차장. 여호와 이래 역사가 다 되고 있어요. 그 제가 어디서 바이블 스터디 하고 한강 건너 강남에서도 하고 뭐 아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전문가냔 말이에요. 제가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이지만 전문가 말하면 바이블 스터디로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데 전문가고 저를 따라올 사람 없다고 저는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처음부터 내가 긍지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긍지 없으면 저 와서 강의도 못해. 무서워서 어떻게 강의해. 귀신들 앞에서 말해. 사람에게 말해요. 얼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 얼이 뭔가 했더니 자존심이에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 보세요.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왜 일어났나 검토해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최초의 범죄인데 왜 일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아벨 것은 그저 헌납이 되고 가인 것은 헌납이 안 된 거라. 그것이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가인이 혼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것은 안 받으셨다 이게.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병신이다 이게. 내 동생만도 못하다 이게. 동생의 예배를 받아주고 형의 예배는 내가 무슨 형꼴이냐 이게. 그게 뭐예요? 자존심 상하면서 자기 긍지를 잃었죠. 가인이 자기를 가르쳐 뭐예요? 나는 버림받은 자식. 나는 동생보다도 못한 자식. 그러니까 나는 병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병신이라는 기도가 이루어져가지고 병신짓을 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지 동생을 죽이는 게. 그러면 최초의 죄가 어떻게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 사람,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긍지를 잃을 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짓 하다도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인데 이런 거 해서 되나? 돌았어요. 돌았을 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돌아서고 나면 엄청난 희망이 장래가 내 앞에 들이닥쳐. 요게 성경의 비법이고 요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처음부터 내놓은 것이고 이런 새로운 안목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성경은 새로워지고 성경이 살아 움직인다 이게. 그 살아 움직이는 성경 이거 이 성경이나 저 성경이나 저 성경이나 저 어느 집사님 뭔지 최고에 쌓이는 성경이나 성경은 다 똑같아. 다 조이적이라. 근데 이게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되려면 그 보는 사람이 읽어가면서 새로운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거기 영성이 같이 해서 이성과 영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을 해가지고 스파킹해서 무서운 힘, 파워, 능력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능력을 포착해서 그 능력으로 일을 해가야 지도력이 발휘되고 목회의 생동력이 같이 역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봤는데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검토했더니 방법론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래요.
모든 생각을 21세기에 부딪혀가면서 할 때는 입체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입체적으로 하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 입체적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새로운 안목을 인사이트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 통찰력이 성경을 꿰뚫어 보는 새로운 힘을 줘서 그렇게 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이건 정말 아까워서 내가 지금 할까 말까 이거 하면 나 미쳐 떨어지는데 해서 내가 망설이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얘기하면 결국 그 복이 나한테 돌아서 쓰레기로 온다고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말해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 봐요. 제가 제 클래스가 상당히 커요. 제가 하나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한 300명, 400명 몰려와요. 선택 과목인데. 내가 또 없으면, 강의를 하고 또 없으면 학생들의 표정을 본다고요.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첫 번째 표정. 야, 빨리 해라. 하려면 빨리 해. 첫 번째 빨리 해라.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야, 간단히 해라, 간단히. 두 번째 간단히.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강의 듣기 전에 제가 떡 서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 반응을 제가 봅니다. 인사이트를 가지고. 두 번째는 간단히 하라, 간단히 뭐요. 네. 처음에 빨리 해라, 간단히 해라. 그래서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려면 한꺼번에 다 써둬놓으라. 전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다 말지 말고. 요게 현대 감각에. 그 다음에 이러고 보고 있으면 또 한마디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강의를 하려면 이왕이면 재밌게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이게 설교학이에요. 설교학. 설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해야 돼. 여러분 설교할 때 말을 느리느리 하면 그건 가는 겁니다.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 보세요. 다 빨라. 한경지 목사님은 옛날 분이세요. 그래서 여의도의 아무개가 설교 어떻게 해? 빨라. 아무리 형편없는 설교도 빨리 하면 다 들어줘요. 진짜 해보세요. 스피드가 있어야 돼. 이 스피드의 시대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설교 어떻게 하느냐? 간단히 해야 돼. 간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하는 거야. 쉽게 하라.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설교할 때의 문장은 절대로 관계대명사가 끼어들면 안 돼요. 한국말 하는데 관계대명사가 왜 들어가? 한국말에는 관계대명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왜? 미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서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길어. 짤막짤막한 말을 써야 돼. 그러니까 쉬워지지. 어려운 말 쓰면 안 돼. 예수님께서 무슨 어려운 말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세 번째는 그러나 설교할 때 전부를 한꺼번에 쏟아줘야 돼.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맨 마지막에 제일 힘들어요. 웃기면서. 설교하면서 두세 번 웃기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병자, 진짜라.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분 몇 번 웃겼는지 아세요? 여덟 번 웃겼다고요. 어떤 사람은 열두 번 웃었다고요. 그거 다 카운트 해야지, 속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까 내가 지나가면서 강의하는 게 다 좋은데 강의하는 것을 들었더니 뭔가 잘못됐다고요.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빠졌다고. 재미가 없거나 짧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슨 빨리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못했거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현대 감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텔레비 키면 눈이 말똥말똥하잖아요. 책 보면 졸고. 왜 텔레비가 눈이 말똥말똥하게? 여러분 텔레비는 채널이 여기서 많아요. 여러분 어떤 거 들어요? 어디 갔다 와서 텔레비 켜요. 옷 벗으면서 킨다고. 벗으면서 키면서 자꾸 채널 바꿔. 왜 바꾸는 줄 아세요? 불과 20초, 30초 두고 이건 틀렸어. 바꾼다고. 또 20초, 30초 두고 이건 틀렸어. 바꿔. 채널 7, 채널 9, 채널 11, 나중에 안 되면 채널 2, AFKN 바꾼다고. 에? 왜 바꿔요? 이유는 이 네 가지예요. 빨리 얘기하지 않고. 답답해. 그러면 뭐야. 아, 재밌거나 아주 간단하지가 못하고 말이야. 아니면 구조적으로 장면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설교도 어떻게 해야 돼? 예배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라.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네 번째는 할 수 없어. 타고나기를 재밌게 타고난 사람이 재밌게 하게 돼 있고 타고나기를 간단히 연습해야 간단히 하고 성격 급한 사람이 빨리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이 설교 잘해. 성경 들이 한마디 해놓고 에에 하고 또 한마디 하고 다 줘라. 절대로 그건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빨리. 그리고 하다가 못 알아들어도 그만이라. 못 알아들을 때는 들으려고 애쓰거든. 걱정할 거 없다고요. 발음을 똑똑히 다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느라고 사람들이 지루하게 되니까 아예 안 듣는다고. 사람이 이상해요. 잘 못 들어. 그래서 왜 이주일이라는 사람 말 제대로 합니까? 도도도도 하지. 근데 잘 들으려고 그래. 왜? 다 이유가 있어요. 현대 감각이 거기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할 수 없어요. 알아서 남 흉내내든지 배우시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입체 구조적으로 설득해 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거 하나만 배우면 다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뭘 또 적으려고 그러세요? 아니, 제 강의는 적지 마세요. 절대로. 왜? 평생 잊지 않을 거 제가 장담하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어디에서 강의하거나 하면 만나면 말이에요. 제 이름은 잊어버려 놓고, 아, 당신 이러이러한 강의한 사람 아니요? 그런다고요. 왜? 이, 제 강의는 이게 살아 움직이는 강의이기 때문에.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딱 하나 있는데, 가르치는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 잘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가서 저 부흥 집회를 하고 있지. 목회 잘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큰 교회 목회라고 있겠죠. 제가 받은 은혜는 가르치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보다 경험이 부족하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한테서 나온 거라. 여러분한테 나온 것을 조직적으로 다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조제해서 타블렛을 해가지고 톡톡 던지니까 여러분이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거 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자거든요. 자. 보세요. 이쪽만 보고 계시면 돼요. 받았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죽었다 살아나도 목회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받은 것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는 미디어맨이에요. 아시겠어요? 위대한 목회자,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하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결격 사유가 뭐냐? 미디어맨이라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라. 예언자도 그랬지 뭐예요. 율법 박사도 그랬지 뭐예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그다음 백성하고 연결시키는 거. 교인들하고 하나님하고 연결. 중간에 자기가 끼어들으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끼어들은 많은 목회자가 자기가 끼어들어서 망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빠지고 교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인들을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특히 클라이막스에 가서 다 하는 게 설교라고요. 근데 이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전달해요. 전달자. 기가 막히게 잘 전달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전할 것은 무진장 많다고.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전하느냐. 큰 바위 덩어리 돌만한 큰 거를 그거를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간단히 전하는 방법. 제일 간단히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을 제일 간단히 하는 것은 점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점이 가장 간단한 요약이죠. 근데 이 점으로는 내용이 없어요. 그 문제가 있다고. 왜? 점이라는 것은 본래 물리학적인 용어예요. 점은 가로, 세로, 길이도 없고 높이도 없고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점이라고. 물리학적으로 있다고 가정하자는 거라. 그러니까 없는 거라. 점이 가장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된 거지만 구조적으로 분석해봤더니 내용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너무 간단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점을 하나 더 찍는다고. 점을 하나 찍고 둘 찍으면 아주 간단하게 됐는데 이 두 관계의 최단 거리는 선이라고요. 그래서 점을 둘 찍으면 드디어 점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선으로 뒤집혀요. 그래서 점적인 미디어를 쓰지 않고 선적인 미디어를 쓰는 거예요. 인류 문화 발달사 속에서. 그 선적인 미디어가 뭐냐면 글자라고. 글자가 선으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선적인 미디어가 다 좋은데, 간단해서 좋은데, 이 미디어가 이상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을 졸리게 해. 그래서 여러분이 책만 보면 졸리게 돼 있어요. 선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점을 하나 더 찍는 거라. 점을 하나 더 찍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선적인 것이 또 차원을 바꿔서 최단거리의 관계를 형성하니까 뭐가 돼요? 면이 된다고요. 면을 만드는 데는 최소 공략수의 점은 셋밖에 없어요. 셋이면 된다고. 여기다가 또 점 찍고 여기다 또 찍고 다 군더더기라. 군더더기를 하면 할수록 교인들은 졸게 돼 있어요. 군더더기를 싹 빼니까 세 가지면 되는 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세번 했다고. 근데 삼세번 시대는 그릭 시대예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삼위일체론이 나온 거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오느냐? 20세기 말까지 왔다고. 그러나 21세기를 들었으면서 우리는 이 면적인 사고 가지고는 안 돼. 왜냐면 이 면은 방향을 타게 돼 있어요. 어느 방향에서 보면 그 면은 직선이 돼버리고 만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이 눈에 보면 회전이 빨라요. 방향을 바꾸면 거기다 쌓아올렸던 거 다 쏟아져.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4차원에다가 점을 하나
더 찍게 됐어요.
그 점을 하나 더 찍고 가장 그 점과의 관계를 간단히 해서 정리했더니 드디어 차원이 달라져가지고 뭐가 형성되느냐. 입체가 형성된다, 이게. 이 입체감이 나게 여러분이 보이죠? 멀리서 봐도 입체감이 나게 보이죠? 이거 왜 입체감이 나는 줄 아세요? 요걸 살짝 곡선으로 그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도 제가 살짝 이렇게 곡선을 긋고, 요것도 살짝 곡선을 긋었어요. 미적 감각이 있고, 미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그린다고. 다른 사람 보고 이거 그리려면, 우리 학생들한테 이 강의라고서는 그리려면, 푹푹푹푹푹푹, 사각형에다 가운데 십자가. 그 뭐냐면, 입체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입체감이 나게 보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려드리냐면, 이걸 갖다가 델타라고 해요, 영어로는. 삼각주라고 그러네. 세모풀이라고 그래. 이 네 점만 잘 찍으면 전체를 가장 가까이 잘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나, 목회를 할 때나,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나, 이 델타 메소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델타 메소드로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이제부터 활용할 테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 말이에요. 저 예수 믿어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왜 믿느냐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요새 새로 사귀는 여학생이 말이에요. 저 아버지가 장로래. 결혼하겠다고 가서 청혼을 했더니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했더니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래. 그 뛰어와서, 목사님, 저 신앙 좀 갖고 싶어요. 빨리 주세요, 빨리. 아주 간단히.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막 그렇게 얘기 못해. 새벽 기도 나오고, 빨리빨리빨리 해. 1년 걸려요, 너 세례받아.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이 급한 때 1년씩 걸리는데. 신앙 이렇게 생기는 길은 없습니까? 요새 사람들 그래.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신앙을 설명할래요?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해? 이거를 한마디로 말할 줄 모르면 목회 실패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젊은 사람들 만나면 아주 간단히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말이야.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신 것을 내가 지각하고 감지해서 감격해서 감동해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 신앙이야. 이거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제가 바로 그거야. 네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느끼고 감사해서 감동하면, 감격하면 엔돌핀이 막 쏟아져가지고 네가 건강해지고 신나게 사는 거, 그 신앙이야. 그거 없으면 죽어도 살아도 소용없어.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강의 들으시면서 나의 삶의 현장이 지금 여기지 뭐예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시시때때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 God, He loves me.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사람 뭐예요?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으면서 빌어먹을 나는 정신 같아서 여기 와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나. 죽었다 살아도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목회에 실패할 거 아주 내 손에 장을 지져보세요. 틀림없다고. 여러분 가운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순간에,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어보나. 여기에 보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 보내주셔서 이 순간에 내가 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God, you loves me. Thank you.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감격과 감동 속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뭐예요? God, he loves me.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지 딴 거예요. 내가 왜 죄를 회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저절로 죄를 회복하게 됐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내가 배반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배반이 죄거든요. 다른 게 죄겠어요? 근데 덮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않은 사람 먹고 내 죄를 알렸다고 갈기면 옛날 사도들이 말이에요. 양민들 가게다가 갈기는 거와 같은 거지. 그게 뭐겠어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순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 저절로 쏟아져 나온다고요. 연애하는 사람도 괜히 실직 울고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한다고. 그게 회개라는 거야. 회개를 즐겁게 하는 비결을 터득해야지 회개를 많이 하죠. 회개라는 게 뭐냐? 사랑의 고백이다. 왜 이렇게 말 못하냐고.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 계속 끌고 나가요. 회개. 회개라는 게 뭐냐? 죄다. 죄라는 게 뭐냐? 한 대 갈겨야 고백한다. 그 뚫려 패는 게 나.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옛날에 총 뿌릴 때도 안 나왔다고. 요새 문민정권 하에서 어떻게 총 뿌릴 때서도 안 되는데 말 한마디 되는 거라. 난 참 김영삼 대통령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투명 인간이. 자, 거기도 해석할 게 많이 있는데 그냥 생각할 거 이해가지고 맞아. 자,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여기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더 가설해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청년은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물거든요. 그럴 때 이 방법을 쓰려는 거예요. 이 점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1. 창조 신앙. 이 점이 뭡니까? 이거 임마누엘 신앙. 그 이 점은 뭡니까? 십자가 신앙.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 신앙 빼놓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 점은 뭡니까? 부활 신앙. 기독교의 신앙, 이 네 뿌리만 박으면 돼. 근데 네 뿌리를 옛날에는 이렇게 기둥으로 박았어. 집을 짓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이렇게 박으려는 거예요. 창조 신앙 얘기하고, 임마누엘 신앙 얘기하고, 십자가 신앙 얘기하고, 부활 신앙 얘기하면, 기독교 다 얘기한 거지 뭐. 신앙의 내용 다 얘기한 거예요. 창조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이게. 그걸 깨닫기 위한 거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데 뭐가 답답해서 나 같은 걸 사랑합니까?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설명하는 게 뭐예요? 창조신앙이 이놈아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어. 만들었다는 것은 낳았다는 것보다 더 강한 말이야. 만든 자는 만들어낸 것은 극진히 사랑하게 돼 있어. 창조 얘기 창세기가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져 있는 까닭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나? 왜 주님은 날 사랑하나? 그 유명한 찬송가 있어요. 그 찬송 부르면 눈물 저절로 나와.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나?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내 새끼 낳아놓고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는데 내가 창조했다면 얼마나 사랑할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액션을 전개했는데 무슨 액션이었어요? First kiss. 하나님께서 그때 첫 번째 키스니까 키스를 잘못하셨다고. 입에다 대고 하는 것이 뽀뽀지, 코에다 대고 뽀뽀. 그게 하나님의 키스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여러분, 아직도 그 감각이 안 오면 제가 설명하고 싶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이 시장하니까 여러분들, 빨리 끝나요. 한 번은 말이에요. 제가 덕수궁에 갔어요. 미술 전람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보는데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갔어요. 문화인이면 한 번쯤은 말이에요. 주말에 집사람 데리고서 미술 전람회도 가고 해야 한다고. 사실은 어디 좀 명동 한 바퀴 돌리다가 명동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곧자로 세가지고 이제 그걸 봤는데 그때 짜증 나면서 아이 여보 난 명동 한 바퀴 돌린다더니 이게 뭐야 미술관에 데려왔어요. 다리만 아프게 아 그래서 와봐 이거 난 내가 좋아하는 건 저는 조각이에요. 조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화살표가 조각부 쪽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이 누가 장난을 이렇게 틀어놨든지 회화부 쪽으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그림 하나 있는데 어떤 젊은 녀석이 머리 기르고 먼 녀석이 턱 보더니 이야 잘 그렸다. 참 잘 그렸다. 이거 제일 잘 그렸다고 그 그림에 가까이 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저 제일 잘 그렸다는데 갑시다. 가봅시다. 이건 하나 보고 가지 않냐고 가까이 봤다고. 뭐 가까이 보나 멀리 보나 그게 그 그림 같은데 아 여학생들이 저러니까 자기가 쏙 비키면서 또 잘 그렸다. 저렇게 또 뒤를 물었어요. 저도 또 잘 그렸다. 저렇게 또 뒤를 물었을 수밖에 이제 그러고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들고 나가서 짜장면인가 한 그릇 사주고 그 두 번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워서 다시 가자고 내가 조각은 꼭 봐야겠다고 왜냐면 제가 입체 감각을 좋아하니까 조각불을 끌고 가나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조각불을 찾는데 그 그림 앞에 또 쓰게 됐어요. 오늘 아침 11시 반쯤도 그 녀석이 와서 잘 그렸다 저거든요. 2시가 됐는데도 그 그림 앞에서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아 부하가 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여보 당신 이 그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했더니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그린 겁니다. 당신 왜 여기 있는 거야?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가 4년째 그림을 그리는데 매번 낙선이었대. 드디어 내셔널 엑시비션에 자기 그림이 입선이 됐다는 걸 자기가 어디를 가느냐 여기 있어야지. 뼈를 갈아서 피를 찍어서 그러듯이 그린 이 작품 자기가 그린 작품인데 그걸 말 도둑놈이 와서 여기 훔쳐간다면 분명히 자기 걸 훔쳐갈 거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갈 때는 말이야 자물쇠 한번 흔들어 보고 나간대. 그 사람은 또 왜 그래? 자기가 그린 창작품, 그 창작품에는 창작자의 넋이 서려 있어요. 모든 창작품에는 창작자의 영이 연결어 있는 거예요. 아니, 창작품은 창작자의 분신이에요. 아니, 연장이에요. You know, creature is just an extension of a creator. 이거 통역해야 돼. 모든 창조물은 창조자의 연장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 맞다고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닮았다는데 뭐가 틀렸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분신이라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근데 그 분신 구실을 못하는 것이 잘못이지. 분신 구실을 못한 증거는 뭐냐? 그 창조자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다, 이게. 왜 창조자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졌어요. 만든 사람은 참. 여기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 작품을 서로 읽어보고 난 뒤에 서로 좋아해. 누가 제일 좋아하냐? 도스토옙스키만큼 그 작품을 좋아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만든 사람은 그 만든 물건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냐,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게. 이게 설교해야 돼, 이게. 그래서 창조신앙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지가 한번 와서 그냥 뜨겁게 안아줘야지. 맨날 사랑한다, 사랑한다. 뭐 혓바닥에 알토에 베겨가지고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게 어딨어. 진짜 사랑하면 와서 한번 안고 한번 안아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임마누엘 신앙이 생긴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직접 와서 쓸어 안아주신다, 이게.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지도자는 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지. 그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걸 깨달은 줄 아세요? 제가 깨달은 거 일러드려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뭐라 하냐면요. 아버지,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하나님 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나 다 같이 뭐예요? 아버지,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강의 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 맨날 제 기도는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잘 해낼 줄 믿고 믿습니다. 아버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제 기도가 저는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목사로서. 근데 제일 갈 수가 없다고. 설교도 제일 갈 수가 없고 목회도 제일 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제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연구를 하다가 야 제일 갈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뭐냐? 기도를 짧게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자. 그 대신 자주 하자. 그럼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짧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개발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아버지 믿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당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다고. 제가 맨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언젠가는 말이에요. 진짜 정말 심각한 일이 있어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오는데 나도 너를 믿는다. 그런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극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나도 너를 믿는다. 네가 목회 잘할 줄 믿는다. 그 음성 들은 사람은 틀림없이 잘하네. 제가 오늘 이 강의 하기 전에 저 뒷방에서 딱 한마디 기도하고 나서요. 아버지 믿습니다. 어떻게 진짜 내용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자기 실험을 거친 알맹이를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종들이었는데 당신의 큰 종, 그것도 보통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큰 종이에요. 아, 이 큰 종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주셔야 했더니 응답이 뭐예요? 중기야, 나도 너를 믿는다. 네가 잘 해낼 줄 믿는다. 이거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못할 소냐 말이야. 네가 잘 해낼 줄 나도 믿는다. 이거. 네가 하도 나보고 믿는다. 이거. 나도 너를 보고 믿는다. 이거. 제가 받은 은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믿는다고 한다는 말은 이게 지금 망령된 얘기고 말이에요. 이게 비신학적인 얘기인 걸 아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런 소리까지 들리더라고. 오죽 제가 못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믿는다 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심정 알 것 같아요. 어? 왜? 제가 말해요. 우리 집 아들놈 해외로 내보내게 됐어요. 유학을 갔는데 뭐라 그래요? 쓸어 안고 귀에다 대고 딱 한마디 했어요. 나도 너를 믿는다. 네가 잘 해낼 줄 믿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떨어요. 그걸 갔어요. 몇 년 동안 활동하다가 저한테 가끔 전화하는데, 아빠, 아빠를 떠나면서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뭔 줄 알아? 아빠가 나를 믿는다는 거. 내가 무슨 짓을 하다도 섬짓하고 정지하는 이유는 아빠가 나를 믿는다. 그냥 무서운 일이래. 그거 어디서 생긴 말이냐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전화해야 되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죽어라고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한 번은 중기야 나도 너를 믿는다 그러시더라. 그때 참 무섭더라. 걔네가 너를 마지막으로 내보내면서 그 한마디 한 거니까 알아서 기라. 된 거지. 그놈이 잘 돼. 믿음 이상 더 강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도 잘 해낼 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뚱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 핵심이라. 근데 그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가는 거라. 이건 민중신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설명 안 할래요? 여러분 아시냐?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 부활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 설명을 하면 엉켜. 밝았지도 않은 소리. 뭐 볼트만이 뭐라 그랬다, 무슨 뭐 에밀 브루노가 뭐라 그랬다, 뭐 무슨 본회포가 뭐라 그랬다, 아무개가 뭐라다, 아니면 쩍쩍 그냥 쩍쩍 해야 되는 거라, 무슨 쩍 신학적으로 말하고 종말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뭐 다 듣거나 무슨 말이 뭐라고. 그래서 부활이 뭐라는 게. 그다음 아주 요새 신학자들은 어떻게, 요새 신학자들은 부활 신앙이 없어. 에, 그건 딴 사람 보고 그러지. 그건 자기는 빠져. 어떤 사람이 예수전을 써놓는데 부활이 없어. 어쨌든 이건 자기는 몰라서 안 썼대. 솔직해서 괜찮아요. 근데 그게 빠지면 어떻게 돼? 부활신앙에 빠지는 거라. 기독교 신앙에 부활신앙에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주 간단히 설명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 부도 맞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해. 부활신앙과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네 혼자 했지. 이번에 나하고 동업하자. 나하고 같이 하는 거야. 네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영어로 말하면 You can start all over again.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영어로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란 눈의 아가씨들, 노란 머리의 청년들,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뭐냐, You know you can start all over again. 너는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여러분 목회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번 집회를 끝나고 난 뒤에 목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은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걸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언제 죽어? 70에 가서 죽어. 천만의 말씀. 오늘 저녁에 잘 때 나는 죽는 거예요. 잘 때 뭘 알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아버지 나를 다시 살려주셨군요. 이제 오늘 또 뛰겠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부활신앙을 잘 갖다 놓고 모셔놓고선 어려운 거니까 그건 나중에 배워야 한다.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배운 적이 없어. 그거 어디다 갖다서 먹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신앙 써먹으라고 그랬어. 써먹어서 써먹혀지면 쓰고 안 쓰면 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내용 이 네 개 빼놓고 버릴 거 하나도 없다고요. 이 방법론을 어디든지 쓰시라고요. 어디다든지. 예를 들면 제가 욥기 요새 연구하는데 욥기 연구에 이 방법론을 쓰니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뭐에다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이거 다 지워서 이게 하나님이고요. 이게 예수님이고요. 이게 성령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요거 셋이면 기독교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에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돼.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고요. 그래서 툭하면 삼위일체 했자 면밖에 안 돼. 그 삼위일체 빼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일치전에 삼위일체 깎고 얘기하는 사람 다 쏟아서 깨빡치고 삼위일체 가지고 떡을 쳐가지고 목사직도 박탈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 이게 왜 이러느냐? 히브리 정신을 그리스 정신으로 뒤집어서 설명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라. 그것은 philosophy of religion이지. That's not Christian theology. Christian theology의 뿌리는 히브리 스피릿에 있거든. 근데 그 히브리 스피릿은 델타 아날리시스를 할 줄 알 때예요. 다시 말하면 구조적으로 되는데 그 구조적인 요약이 네 모트임을 짚어야 한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보시죠. 이런 설명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할게요. 뭐냐? 이것만 가지고 신앙이라는 게 뭐냐 물어요. 아, 간단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말해. 성경을 읽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읽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 그거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내게서 신앙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God, he spoke to me. God, he spoke to me.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라. 성경의 구석구석이 보세요.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으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당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짜 목회자예요. 뭐 신학 많이 했다는 친구가 목회하면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설교 선생님에서 이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믿어? 어?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낙심해서 실망해서 뭔가 붙잡아 보겠다고 왔는데 꽉 잡아서 줘야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암흑의 학설에 의하면 저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신학을 했더라도 그렇게는 없어요. 저 학생들하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야 이놈아 이거 가지고 죽기 살기 한번 해봐 하면 될 테니 어떤 선생님 그게 신앙이에요. 연구 물론 다 잘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가서 대입시켜보세요. 여러분 욥기 요새 제가 용인데 욥기의 욥이 누구예요? 그는 큰 자라. 욥기 1장 3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아요. 예수 믿고 뭐예요? 큰 사람 돼야죠. 욥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큰 사람 돼야 돼. 그 욥 앞뒤 문장 보면 재산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주석사의 예문, 욥은 큰 부자라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은 큰 자라는 게 예수 믿고 큰 사람 돼야 돼. The great man, big man. 저는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답답해요. 숨 막힌다고요. 그래도 같이 지내지 뭐. 근데 그럴 때 스트레스가 온다고. 그럴 때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 그냥 툭 터져. 시원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요 목사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장로 만나면 긴장해. 집사 만나면 더 긴장해. 왜? 장로는 그래도 눈구렁이가 다 돼서 사실을 감춰주는데 집사는 보는 대로 다 토해놔. 그러니까 그냥 흠집 다 털어놓을 테니까 그거 안 잡히려니까 얼마나 긴장해.